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주 나라와 민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둘로 아주 선명하게 나눠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경험적이에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잘 알게 된, 그래서 인격적 교류가 있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이런 모든 것을 내포하는 개념이 히브리적으로 이렇게 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돼요.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 용서받는 거 알게 돼요. 용서받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런 감사, 하나님을 알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감사는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찬송도 의무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내 죄인됨을 발견되고 내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늘 섬기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게 되죠. 시편 오늘 읽은 32편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시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있어요. 1절이 보면 32편은 1절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거꾸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 시편 32편은 신학적인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누가 복 있는 사람인 거야? 뭐가 복이야? 그럴 때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죄가 가려진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리워졌어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가리움됐다.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보려 그래도 예수님이 막고 계시니까 그 죄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 때문에 찾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찾지 않으시겠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죠. 그래서 죄로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정말 이게 참 기독교의 아주 신학적인 멋진 내용이죠.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정말 정말 이 참 멋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줘요. 회개를 통한 유일한 용서의 길.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 잘못한 것을 잘못한 일이 많아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서 부분적인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용서가 되는데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앉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전적 타락.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설치 아니할 때 회개 안 하면 늘 우리 뼈가 쇠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 안 하면 늘 불편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늘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삶은 늘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고 강팍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늘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선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왜 그런가 보면 이 죄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안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주께 기도할지라. 예,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랑 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어느 누가 그 죄 문제를 갖고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살고자 죄를 자복하고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그렇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을 하나 소개를 해요. 9절에 보면 그래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래요. 무지한 말, 노새, 아주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 사실은 이렇게 좋지 않죠. 그런 걸 가리켜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짐승에다 비유를 했어요.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다스려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치 않으면 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 안 어울리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집스러움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돌이킬 수 있고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고. 그게 돼야 우리의 영혼에 변화라는 게 생겨요. 각자 기질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이렇게 유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랑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노세 같다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거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집을 부리고 그런 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 앞에는 무조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정말 그렇게 강단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 기질 가지고 그냥 죽어도 나는 양보 못해, 타협 못해,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을 부려야 될 때가 있고요. 고집을 절대 부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고집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한 고집 하시는 분들은 다 늘 이 고집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한국 남자들은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존심과 고집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는데 그게 큰 욕이에요 사실. 굉장한 욕인데 그게 남자의 뭐 되는 것처럼도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저도 남자고 한국 사람이고 고집스럽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늘 다스리는 훈련, 특히 말씀 앞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성숙, 변화 이런 거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변해야죠. 매일매일 변해야죠. 매일 죽고 매일 변하고 매일 나를 다스리고 매일 나를 복종시키고 이 모습이 있지 않고 그냥 늘 산다. 똑같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똑같은 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고집스러움이 죽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이 죽지 않고 우리의 뻣뻣함이 죽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맺겠어요? 사실 열매 못 맺어요. 특히 관계는 좋은 관계는 절대 못 맺습니다. 혼자 하나님이랑 단둘이서 산골에서 신앙생활은 가능한데 공동체적으로 좋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아 나한테 정말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갖고 사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럼 슬픈 거 아니에요? 선하지 않은 모습을 죽을 때까지 갖고 산다. 아 이거 답답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침이 돼서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면서 아 오늘 하루 주와 함께 살아야지라는 새로운 각오, 그게 새로운 거지 새날이 됐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가 새로 떴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 돼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어야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늘 새날이 올 때 그 해를 한번 보고 창밖을 열고 그 맑은 공기를 이렇게 깊이 들이쉬면서 주님 내가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또 해가 밝았네 오늘도 날 좋네 오늘은 비가 오네 이러고 살지 말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새날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제 나빴던 것 오늘은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노새 같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고 살 때 하나님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안 그러면 10절에 그래요. 슬픔이 많대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쁘세요? 슬프세요? 기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든지 슬프다든지 잘 모르겠어. 이거 다 슬픔,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다 슬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안이 없다 그러면 다 불평한 거예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불행하고 불평스럽고 평안이 없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밝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 고집스럽게 살면 회개하지 않으면 늘 슬퍼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니 그러면서 너희 의인들아 그래요. 의인들아.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게 참 우리에게 걸맞는 얘기가 아닌데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들아 왜 의인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너희더러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야?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용서를 받은 사람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33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 70인역은 32편, 30편을 같이 쭉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다?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뭐하고 사는 거예요?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찬송하고. 켈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찬송을 할 수 없다. 맞죠?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악기 연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송은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찬송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어메이징 그레스를 기가 막히게 불러도 그거 찬송이에요,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는 잘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면 그 찬송이에요? 찬송이 아니에요? 그 찬송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엔 은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노래 잘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을 2절에서 그래, 수금으로 여호와를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3절에 그래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기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나와요. 성가대나 찬양팀들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가 뭘까? 늘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하는 게 새 노래일까?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그 의미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굉장히 실감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내가 믿었던 순간은 또 그래 오래되지 않고.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그 감격이 지금도 나에게 실감 나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할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된다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하는 찬양, 잃지 않고 하는 노래, 그게 새 노래, 새 노래. 그럼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늘 새롭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2000년 전 사건인데 지금 내 사건 같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래는 이게 새 노래가 되는, 그게 새로운 찬양이 되는, 새로운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이 그랬어요. 즐거이. 여기 보면 즐겁, 이건 조금 번역이 애매한 부분인데 소리치다, 외치다, 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막 크게, 그럼 막 크게 악을 쓰고 다니고, 요즘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 찬양하는 걸 들으면요 도전이 많이 돼요. 걔들은 목도 안 쉬고 한 30분을 정말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야, 어떨 때는 아주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참 기쁘시겠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잖아요. 거기 보면 인상 쓰고 있는 애가, 여러분 지금 이 표정이랑 완전 달라요. 정말 달라요.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걔들이 찬양하는 거는 야, 천상의 찬양이 이런 거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정말로 절절로 나요. 그거 막 예배도 늦지 않고요. 그 도장, 난 모은 거 알았어. 뭐 스탬프 어디 있어? 스탬프 어디 있어? 일찍 제 시간에 오는 애들은 이거 손에 손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그거 나중에 스티커 받으면 또 뭘 하고 그러는지 거의 안 늦어요, 애들이. 일찍 와서 오히려 선생님들 모임할 때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야, 우리도 그런 음악을 틀면 좀 찬양을 그래 하려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참 즐거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같이 기쁘고 같이 즐겁고 그게 금방 전염이 돼요. 아주, 아주 큰 전염이 빨리 나요. 그래서 야, 저게 즐거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제 애들이 찬양하는 게 저런 거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게. 그 아이들한테 놓고 너네 앞 기쁘게 하지 마. 뭐 그렇게 해보세요. 걔네들이 그게 뭔지 모를 거야 아마. 기쁘게 찬양하지 말고 그냥 해. 똑바로. 그거 걔네들 못할 거예요. 그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찬양. 우리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경건 때의 어떤 곡은 좀 이렇게 우아하게 뭐 찬송가 써 있는 곡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 영혼에는 그 이제 그게 공교이에요. 공교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의도를 따라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이제 공교인데, 그러니까 기쁘게 찬양하고 공교의 찬양하고 새롭게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소절을 해도 이걸 하나님이 이 앞에서 그분에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헌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찬양을 또 은혜를 받을 때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땐 기운 없이 오면 또 이렇게 그냥 입만 벌리고 립싱크해서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죠.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같이 찬양할 때.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정말로 그래요. 근데 제가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누가 조는지 어떤 분이 딴 생각하는지도 알 것 같아. 제가 조는 건 괜찮아. 자는 건 안 돼. 찬송을 몰라서 있는 건 괜찮은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건 그거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에 잘 지금 안 와닿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감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서 억지로라도 따라 부르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노새처럼 아까 여기 있는 그 말이나 노새처럼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당신들은 하시오 나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하는 거라든지 안 나올 수는 없이 마지못해 나왔는데 뭐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고 이제 여러 가지의 뭐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이 찬양하는 게 나랑 맞지 않는다든지 예배 분위기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든지 뭐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 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취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취향이 안 맞아서 하나님 찬양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게 통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달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목사님들끼리 예배하는데 정말 찬양팀이 찬양팀, 싱어, 악기팀, 피핏, 파워포인트 20분 동안 단 한 번 맞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이니까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해. 정말 제 평생의 기억에 남는 찬양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그 전에 한 번 찬양은 정말 자기가 어디 중증 장애인들이랑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소리도 안 되고 박수도 안 쳐지는 분들이랑 예배를 드리는 그때 처음엔 좀 힘들더라고요. 박수 한번 치려면 정말 이렇게 막 온 근육이 다 경련이 일어나면서 한번 이렇게 억지로 해는. 야, 근데 제 부끄럽더라고요. 박수 칠 수 있는 멀쩡한 손 갖고 그렇게 열심히 박수를 쳐본 기억이 제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까?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그게 새 찬양, 새 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예배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수요일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혹시 잠시 아는데 흐트러졌던 예배 시간들이 기억이 날 때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 예배가 정말 정말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찬양 하나를 해도 이렇게 가사도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이유를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모든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어요. 바닷물을 모으셨어요.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계의 모든 권민은 그를 경외해야 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저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명하시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열방을 다스려세요. 모든 민족들 사상 나름대로 믿지 않는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거 순식간에 다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일어나고 그래봤자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리하시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로마를 보세요. 그 전 역사는 우리가 자료들이 잘 없어서 뭐 전문 고서적을 찾아보자는 모르는데 로마를 보세요. 로마.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배경들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없어지리라는 것을 누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 제국들을 보세요. 없어진 그 세계 그 불가사의한데 뭐 한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다큐멘트 가보지는 우리가 못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앙코르와트 그 캄보디아 이런 데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거기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이 어떻게 존재를 했을까? 근데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건물만 남아있고,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누가 언제 왜 이런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까, 없어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왕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왕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 살고 죽고 있고 없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예배받으실 만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감찰하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33장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한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 줄을 아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백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예, 32편, 33편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작은 보세요. 32장 시작이 뭐였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즐겁게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가 정말 즐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랑 나랑 1대1의 관계를 놓고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이죠. 그리고 그게 능력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환경이 어떻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사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요. 그게 정말 믿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으로 한날 한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